가야 할 때를 아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시 그 구절처럼 잘 헤어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적절한 매도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가야 할 때를 알아야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팔아야 할 때를 아는 투자자만이 아름다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언제 떠나야 할까요?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공든 주식이 무너지자 2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차지만 재미없는 얘기해 주시는 포카라 이경영 선생님과 불성실 아이콘 성실 내영 차영주 차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한 달간 2주간이었나요? 2주간 잘 네. 보내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차영주입니다.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예, 3세 번은 안 빠지겠습니다.
불성실 아이콘으로 뭐 벌금을 하든지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녁을 사는 내일
네네. 2주간 두 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저도 좀 바빠졌고 지금 이제 10월 테이퍼링 그 종료를 그 결정짓는 그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거든요.
네네.
이틀간 열리는데 그 미국 증시가 최근 한 달을 볼 때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200포인트 빠지는 건 예사롭고 네. 또 200포인트 올랐다가 또 300포인트 빠지고 어느 날 하루는 400포인트가 장중에 빠졌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랬다 이제 꼬리는 달았는데 그 고점에서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다우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그 오른 상태에서 고점에서 저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네. 신호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대개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이제 그 좀 뭔가 부담을 느끼는 차에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이슈 그러니까 네. 테이퍼링 네. 이런 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종료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걸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자 해가지고 내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또 일부에서는 좀 싸다고 생각하니까 좀 사니까 반등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반등이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락 추세가 이게 다우지수도 좀 보면은 단기 하락 추세대가 좀 형성이 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데도 빠지는 게 아주 역력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어떤 선진국의 증시 자체가 빠지니까.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중이고 그래서 네. 우리 증시도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를 그러니까 다우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를 딱 보면은 굉장히 거의 일치해요. 코스피는 좀 더 많이 빠졌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V자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상당히 지금 어떤 시장이 약간 취약한 기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낙폭과대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그 대형 우량주라고
그렇죠.
우리가 부르던
수출주들.
뭐 예. LG화학, 현대자동차 이런 주들이 지금 박살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박살 났죠.
이 주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 혹은 네.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23일인데요.
네.
현대중공업이 오늘 장중에 10만 원이 깨졌었고요.
네, 삼성전자도 100만 원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추세고.
느낌이고.
현대차도 16만 원이 깨졌다가
다시 오늘 이제 배당 얘기 나오면서 오늘 반등을 줬는데 LG 화학 같은 경우 이제 뭐 네. 차트 보면은 뭐 상당히 지금 다들 뭐 말씀하신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 IT 뭐 너나 할 것 없이 차트를 보면 정말 뭐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서 혹자는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대형 우량주이고
네.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흔히 얘기하는 대형 우량주이고
네.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문의들이 좀 간간이 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그런 기업분들, 그런 업종분들의 그 성장성 면이나
네.
아니면 기업의 ROE 뭐 면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
네.
결코 나아질 측면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3, 4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차피 안 좋을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망이 그렇게 좋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우리 차 사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산다. 이건 저는 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럼 더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책에도 그 이제 우리가 다룰 그 언제 매도할까 지금 나오는데 그 뒤에 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60달러에서 20달러로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사면은 그 10달러 갑니다. 그럼 또 반토막 네. 나거든요. 네. 그 10달러가 다시 3달러 가고 30센트까지 빠졌어요.
네.
네, 60달러짜리가.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 이렇게 빠지는 어떤 트렌드를 찰 때는 네. 그걸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게 반등은 중간중간에 나올 수는 있어요.
네.
나올 수는 있지만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리는 것도 언제까지 빠질지 언제까지 오를지 그거를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기술적 지표를 물론 이제 참조를 해야겠지만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그 LG화학이나 이런 거 보면 이동 평균선 자체가 완전 역별해 가지고 그 이격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대형주를 사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격이 좁혀져 갖고 이평선들이 주가하고 수렴을 해야 돼요.
네.
그 기간이 그러니까 몇 달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렇게 수렴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분기별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거죠.
네.
예, 그 두 가지가 된 상태에서 한번 매수를 그때는 이제 타이밍을 한번 진입 타이밍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낙폭이 과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다음에 또 매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올랐다는 많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팔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규 진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낙폭 과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럼 기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매도를 언제 할 것인가 그 문제잖아요.
네, 네.
그거는 저는 그 이 책에도 이제 또 이 책을 또 인용해야 되겠지만 이미 진입을 할 때
네.
청산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20일선이 깨지면은 나는 팔겠다. 아니면은 내가 한 종목당의 손실 한도가 2%인데 3%인데 거기에 되면은 그냥 청산하겠다. 이게 각자 개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네.
청산의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하긴 하지만 자기만의 청산 원칙을 기계적으로 지금 지키는 수밖에 없다 봐요.
네. 이게 상당히 그 현장에서 느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저도 이제 지난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워낙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진입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민은 그렇죠. 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
현대중공업이 20만 원이 깨진 게 불과 올 여름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오늘 장중 10만 원이 깨지면서 굉장히 좀 놀란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예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젊은 층들보다는 젊은 층들은 그래도 좀 코스닥에 지금 뭐 바이오나 게임주들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상당히 조금 뭐라고 조언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저희 흔히 하는 말로 반등심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고통스러운 기간이 좀 오래 갈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게 말이죠. 네. 그 대형주 있잖아요. 대개 우리나라의 중우장대 산업이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어떤 기업이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잖아요. 응? 왔고 그거를 꾸준히 이렇게 봐온 분들이 나이가 이제 좀 자신 분들이 그 종목이 그냥 올라가는 부분만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봤는데 그거가 패러다임 자체가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니까 그거를 지금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영원한 우량주는 없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 뭐 석기 시대에서 뭐 청동기 철기 시대로 오는 것처럼 지금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증기기관 시대부터 시작하고 산업혁명 한 100년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그 뭐 자동차 시대 오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시대로 이행하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단 말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대형 큰 회사들이 수출을 기반으로 한 그런 큰 회사들이 그나마 이렇게 쭉 그 시가총액 상위로 형성하면서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시대로 진행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가 엑스모빌이 아니잖아요.
네.
애플이잖아요.
네.
그다음 텐센트, 알리바바.
네. 네?
한국에서는 네이버.
네.
네이버가 지금 시총 6위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총 3위까지 쫓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확 변하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봐왔잖아요. 현대중공업이 1만 원, 2만 원대부터 시작했고 몇십만 원까지 오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으니까 아, 장기로 가면은 정말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꾸준히 번다. 그런 신화도 있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패션이. 네. 그래서 수출 대형주 어떤 시대에서 지금은 소프트한 산업, 그다음에 고령화와 연관된 산업들, 뭐 요새 지금 난리를 치는 제약주, 헬스케어, 바이오, 그런 어떤 의료기기 이런 지금 종목만 가잖아요. 그러면 이 패션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그 부분을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정통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해왔던 우량주라, 우량 대형주다 해서 해왔던 분들은 네.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단계예요.
제가 엊그제 그 옛날 보고서를 우연히 들춰보다가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2013년 모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캐펙스 투자 대비 주가 상승률의 이제 모양이었는데
캐펙스가 뭐죠?
이제 설비 투자 기업의 네. 이제 설비 투자를 얘기하는데 2000년 초반서부터 2012년까지 설비 투자하고 설비 네. 투자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2014년에 이제 그 선이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돌았습니다.
네, 네.
설비 투자는 증가하지만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정체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당시의 논조는 항상 설비 투자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설비 투자가 기업의 선순환이 돼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논조였는데
네.
지금 와서 상황을 보면 제가 이제 다른 논조로 본다라는 거죠. 2000년 초반서부터 2012년까지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이제 꿈틀거리는 네, 시기였고
예.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2008년 이후에 글로벌 위기가 왔고
네.
중국도 이제 과잉 투자가 되면서 설비 투자가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설비 투자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으로 떨궈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출이 네. 일어나지 않으면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기업에서는 비용은 커진 상태에서 매출은 안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매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우장대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도 중국은 이미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네. 지금 따라왔고
네.
그 과잉 공급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조선도 지금 상당히 고부가 시선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근데 IT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IT는 좀 다른가요?
IT도 그렇죠. IT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동차도 이제 글로벌 위기 오면서 다 죽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다시 다 살아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지금 딱이 그쪽에서 그 좀 종목을 추천하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세요.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주가가 빠졌으니까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역발상 투자의 근간은 그거죠. 좋은 주식이 빠질 때 사는 건데
네.
지금 주식이 빠져 있는 주식 중에 좋은 주식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뜻 그쪽에 손이 나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전엔 한 단? 네. 지금 회사를 매각한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전에 또 하이소닉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회사들이거든요.
네.
이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스마트폰 시장이 갑자기 팽창하니까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세트업체에서 설비 투자를 해라 부품을 사가겠다 이렇게 했겠죠.
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설비가 이제 과잉 설비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경영 어떤 자금을 빌려 갖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금난이 쌓이니까 결국 매각 수순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그동안에 그 10% 막 이상 경제 성장 하다 지금 7%대 떨어졌잖아요.
네.
그 시절 동안에 엄청나게 고정 투자를 했어요. 설비 투자를. 그게 지금도 설비 과잉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중국은 뭐 공산당 정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야, 이거 뭐 일정 부분 폐기해라 하면 철강 회사들 뭐 엄청나게 그냥 강제로 그 문 닫거든요.
네.
고철로 팔아버리고
네.
그렇게 해버리고 은행에서 손실난 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산업은행처럼 예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조업 부분에서는 공급 과잉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된 것도 공급 과잉이거든요. 엄청나게 그 설비 투자를 했다. 그거 해소하는데 20년 걸렸다고요. 그래 기업들이 전부 고전했잖아요. 그다음에 해외로 공장을 뜯어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중후장대 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급 초과인 상태에서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죽으니까 수요가 없는 거, 수요가 이렇게 성장을 그래도 몇 프로씩 해야만 이게 되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뭐 분기당 1조씩 적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이유가 이게 굉장히 덩치만 커서 규모 경제다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체 글로벌 경기 2008년을 계기로 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피케티도 뭐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과소소비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진행이 계속 되면서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급 기반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자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자본 이윤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 자본 축적을 해야 되니까 자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이나 이런 쪽에 어떤 월급쟁이들한테 봉급 인상은 인색하고 그 전체적으로 부의 어떤 분배가 자본이 훨씬 많이 가져가고 노동의 목숨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이 맞게 지금 되는 것 같은 스타일로 되잖아요.
그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나라들이 망할 때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이제 자산의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우리가 지니게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제 피케티가 자산 불평등 얘기를 근거를 들고 와서 투자로 들고 와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고려 같은 경우도 고려 말기 가면 그 대장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자산을 소유하는 바람에 남들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망해가는 그건데
다 망하는 거죠. 일단 한번 이렇게 파토되고 다시 또 시작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기업들이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해소를 되려면은 이게 저는 난감하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할 거 없이 양적완화 하잖아요. 돈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 지금 소비가 삽니까? 안 살잖아요. 왜냐하면은 소비를 할 주체가 이런 그 소비의 주체인 개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만 찍어내면 뭐 합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도 뭐 이제 지금 그 TLTR로 해갖고 그 회사채를 유럽 중앙에서 20에서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본격적인 양적 완화거든요.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 기업들의 자금난은 좀 숨통이 트여지겠지만 그럼 기업들이 자금난 숨통 트여진다고 뭐가 변합니까?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팔리는 게
소비자들이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짝 올랐다 다시 빠지잖아요. 유럽이.
지금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미국이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습니까? 그 푼 돈이 미국 소비를 살렸냐요? 살렸어요? 안 살렸죠. 근데 지금 뭐가 살았냐면은 부동산하고 자산,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주가 이 부분은 좀 살았어요. 이 부분은 살았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8,000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주식시장이 좀 붐이 일었고 자산시장도 부동산도 좀 올랐어요. 그렇긴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나 자산 주식을 가진 사람의 7, 80%가 극소수의 1, 2% 사람들이 다 부를 항해버려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트리클다운 이펙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걔들이 다 있는 사람만 더 가져가 버리고 소비를 안 해버리니까 이게 부의 효과, 그러니까 웰스 이펙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앞으로 그러면 소비가 쉽지 않다 이거죠.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서 성장이. 그래서 지금 화두가 저성장. 이게 이제 누구나 그 어린애들도 알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성장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성장이라는 거를 딱 염두에 두고 주식을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중후장대, 수출 대형주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는 말처럼 반등은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영화가 오기에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어떤 주식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주들, 네.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게임, 네. 그다음에 뭐 화장품, 제약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어떤 종목들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고,
네.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어떤 종목은 이제 뭐 서서히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테마라고 하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같은 종목군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그 기업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뭐 대선 테마다, 뭐 대북 테마다, 네. 하다못해 지금 뭐 에볼라 테마까지 지금 뭐 잠깐 움직이긴 하는데,
네.
그런 테마랑은 좀 다르게 기업의 실적들이 그렇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전망이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긴 시간 동안 중후장대 산업의 기업의 실적들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게임이나 뭐 바이오 헬스케어나 이런 쪽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극명하게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기업들이 요새 지금 굉장히 또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시장이 너무 슬림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만 극소수의 한 2, 30개 정도만 아주 뽕을 뽑으면서 가고, 네. 그 중소형주 중에서, 네. 나머지는 거의 빈사 내지는 그냥 옆으로 형부 내지는, 네. 빈사거든요.
빈사가 아니라 뭐 거의 뭐
죽음이죠. 네. 죽음인데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내수주 중에서 음식료, 제약,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게임, 통신 일부, 그다음에 뭐 저 SNS 이런 주식들이 좀 가는데, 이 회사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아까 우리 저 성실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매출도 상당히 성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 수익도 같이 동반하거든요. 수익 증가도. 이 회사들이 보면은 중국 시장하고 연관된 게 좀 많아요. 예, 중국의 내수. 예? 화장품이 지금, 그야말로 화장품은 지금 모든 주식이 다 올랐어요. 예, 계속 오르고 있고, 원료부터 시작해 다 오르잖아요.
명동은, 네. 가면 완전히 걷지를 못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계속 부스러워. 서경배 회장이 우리나라 주식 값부 3위로 올라섰어요. 이 아모레의 그룹, 그 아모레 지하고 아모레 화장품 몇 개 안 되잖아요, 회사.
네.
그런데 이건희, 정몽구, 그다음에 서경배예요. 이 정도로 지금 7조의 부를 지금 가지고 신문에 났거든요. 이 아모레가 200 지금 4,50만 원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버렸. 올해만 100% 올랐지, 이 무거운 주식이.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 화장품 왜 팔리냐 이거죠. 중국에 화장하는 여성분들이 10%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에? 그리고 중국에 안경 쓴 사람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경 차, 선진국 안경 착용률이 예를 들고 50% 이상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중국 시장이 폭발하기 때문에 지금 아모레가 퍼 30이라도 아직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관련된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바텍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네.
바텍도 결국은 중국 시장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바텍에 엑스레이 기기를 파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새 이렇게 또 이제 고령화 테마로 묶이는 거 있잖아요.
네.
일본, 중국, 한국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전 세계에서 나라 중에 하나의, 네. 이 그룹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금 고령화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 당뇨에 관련된, 네. 뭐 이런 그 아이센스 같은 회사,
네.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하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주식도 그런,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도 결국은 국내에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임플란트를 보험을 적용해서 그냥 싸게,
네.
해드린다고 하니까 국내 수요가 정체됐다가 갑자기 커지면서 동시에 또 중국 시장이 지금 커지잖아요.
네.
중국 시장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 진출해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는 뭐 영업이익률하고 ROE가 거의 20% 가까이 되니까,
네.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뭐 CEO 리스크가 약간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하나하나 지금 올라가는 회사들이 예전처럼 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테마로 해서 실적이 수반이 안 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미래 10년 동안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미 염두에 두고 이미 시작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덧붙여서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2010년에 국내 같은 경우 전체 모바일 게임 이제 태동기였었는데 그때 한 4천억 정도 매출 수준이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1조 2천억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 3년 사이에 몇 배씩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쪽은 실적이 수반이 됐으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떨어지는 거는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니까 정말 살 만한 게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참 종목 가는 놈을 따라가는 거 외에는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참 리스크 관리 없이 가는 놈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여기 언제 매도할 것인가 나오지만 채널을 타고 주가가 저 상승하는 종목 견주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엔벨로프 채널을 타고 쭉 우상향한다 하면은 그게 보면은 못 사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네. 살떨리게 올라 있거든요 지금.
네.
아 1년 동안 100% 올랐는데 그 종목만 또 자고 나면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럴 때는 말이죠 이 종목을 좀 연구를 기본적으로 연구가 끝났다면은 이 종목이 주식이 그렇잖아요. 보통 스마트폰 테마도 한 2년 반 갔잖아요. 부품주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1년 반에서 2년 이상은 가요. 근데 지금 이 중소형주 테마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 지금 6, 7개월? 뭐 많이 잡아도 1년인데 저는 내년에도 대형 수출 대형주들이 어떤 실적에서 뭔가 가시적인 좋아지는 부분을 보여주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어떤 구도가 더 이어질 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나는 그 종목을 사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이 한 보면은 셀바이오텍 봅시다. 그러면 셀바이오텍 3년 만에 10배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못 삽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그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런 걸 보면은 퍼를 이렇게 뭐 지금 30이다. 지금 이거 너무 퍼도 높고 그다음에 3년 동안 10배 올랐어. 이건 너무 힘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지금 현재 상태 퍼가 1년 후에는 이익이 한 30% 늘었다면 퍼가 20%도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계속 성장성 유지되는 고퍼를 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 피터 린치에서 얘기했지만 네. 퍼가 30배다. 그러면 매출이나 이익의 증가율이 30%다. 그러면 그건 용인하자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따라가자 이거죠.
네.
그렇게 해야만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밑에서 바닥만 이렇게 계속 본다면은 지금의 어떤 이 트렌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 검은 온라인 있잖아요.
네.
그거 오른 거 보세요. 그 신화를 썼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컴투스가 지금 그 뭐 그거보다 못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사실은
네. 예.
지금도 오르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아니 분기당 그 이익이 막 4,500억씩 내는 예?
네.
예. 그런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작년하고 차원이 틀려지게 됐잖아요.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한바탕 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컴투스를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작년 말 대비해서 봤다면은 아마 그거 죽어도 못 살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
네, 사장님도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은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슬림화된 상태에서 구착화된 상태가 계속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흔히 편하게 생각해서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빠진
네.
종목 사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언젠가 조정을 받겠지라는 심정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네.
지금 시장은 대응하기는 절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철저하게 그 실적 중심으로 가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 그 차화정 움직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차화정만
네.
올라갔어요.
네.
근데 차화정이 그때 당시엔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바이오 헬스케어나 게임주들만 올라가요.
네.
근데 시장을 이끄는 힘 중에 하나가 투신권이나 뭐 자문사 이런 쪽들이라면 그런 쪽에서 현재 지금 수익률 내기 하고 있는 종목들이
네.
결국 바이오 헬스케어 게임주들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투신권에 들어오는 돈들도 대형주들은 지금 안 사고 있거든요.
네.
뭐 법으로 사야 되는 일정 비율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자문사들 같이 그런 그 제약을 안 받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바이오 헬스케어들을 계속해서 편입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고 하신다라면 가는 말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 물론 겁이 나시겠지만 리스크 관리하고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그런 쪽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연해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지난번 팟캐스트 녹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율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환율이 다시 1,070원 가다가 5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지금 된 겁니다. 네. 워낙 됐는데 만일에 수출주가 지금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네. 워낙 강세까지 돼버리면 네.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불황형 흑자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좀 그 더 실적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 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금 팔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또 뭐 이렇게 코스닥 거래소 할 것 없이 지금 팔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사면은 꾸준히 이렇게 순매수라는 경향이 있고 네. 또 팔기 시작하면 그냥 끝모르게 또 막 연속으로 팔잖아요. 네. 10월달 들어서 거의 한 번 약간 네. 샀을 뿐이지
이틀인가 빼고
어, 이틀인가 빼고 그냥 네. 그 계속 지금 뭐 천억, 이천억, 삼천억씩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우량 대형주들을 다 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은 이제 지금 판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400주 이상 갖고 있는데 네. 몇 주 팔았단 말입니다. 네. 몇 주 팔았는데 지금 주가가 그냥 후덜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이 외국인들이 돈을 지금 빼가냐 이거죠. 네. 그 부분부터 또 시작해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내년 4월부터 정부에서 지금 그 일일 가격 등락폭 있잖아요. 네. 지금 게 상한가가 15% 하한가가 마이너스 15%잖아요. 네. 이걸 지금 30% 마이너스 30%까지 확대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뭐 그때 가서 이렇게 뭐 대처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 큰일 날 거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15%에도 신용 쓰거나 담보 쓰고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 손실폭이 장난 아닌데 네. 만일 30% 등락폭이 있잖아요. 네. 그럼 생각해보세요. 뭐 그 뭐 속된 말로 상한가 상한가 음식 60%거든요. 네. 네. 그렇게 가는 종목이 없겠지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간혹 있을 수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쇼크가 왔다 하면은 30% 빠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담보 부족 바로 그 당일날 담보 부족 나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종목당 그 한도, 응? 네. 종목당 포트폴리오 비중 네. 이거 10%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철저하니 기계적인 매매,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미리 걸어놓는다든지 하지 않으면은 네. 리스크가 힘들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절대로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앞으로 신용이나 담보, 우량주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신용이나 담보하지 마시고 지금 30%에 대체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 네. 지금 현재 어떤 시장 상황하고는 별개라 하지만 네.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예.
네, 저는 전혀 뜬금없는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 요새 우리 시장이 특히 어렵고 지금 사실은 몇 년째 박스권에 있잖아요.
네.
저는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예전에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경제를 잘 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를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힘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하는 정책들이 예를 들면 법인세를 감세해 주는 거 뭐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고 사실은 개인의 세금, 그러니까 직접세를 줄이고, 그러니까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늘리고, 그리고 자산세를 많이 부과하고, 그다음에 소득세를 낮춰야 될 때라고 사실은 그런 시점이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 소비를 위축시킬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만 해도 법인세가 네. 35%인데 우리는 유효세율이 아마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세를 워낙 많이
그러니까
해주니까.
뭐, 예,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소득세를 줄이고 재산세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재산세를 줄이고 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접세를 늘리고 있잖아요. 뭐 담배라든지 이런 거. 이런 방향들이 큰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에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뭐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당분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감안을 하면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정권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뭐 저는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입니다만 정권 비판하자,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큰 기조를 볼 때, 이 정부가 지금 이 정권이 나아가고 있는 큰 기조를 볼 때 쉽지 않을 수, 앞으로도 계속 쉽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뭐 솔직히 박근혜 정부에서 그 경제 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이제 초이노믹스, 최경환 네. 부총리가 되면서 그 저돌적으로 그 뭐 법인 저 뭐야 배당 좀 많이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몇 가지 내놨는데 네. 그거 전부 실효성 없어요. 실효성도 네. 없고, 그 뭐 도대체가 그 뒤로 뭐 변한, 뭐가 변했는지 뭐 저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 그것도 양두구육 같은 면이 있어서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고 말했지만,
LTV하고 뭐 DTI 그거 올린 거, 그래서 물론 그 그거하고 금리 인하 했, 두 번에 그럼 0.5% 인하 했잖아요. 네. 그거 해서 아마 개인들 돈 더 많이 빌려갔을 거예요. 네. 돈 더 많이 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금리를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은 뭐 저기는 했겠지만, 나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가계 부채를 더 확대시키는 별로 안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그나마 소비를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는 안 되죠.
근본적으로 개인들의 소득이,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는
빚이 늘어나갖고 소비를 하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월급이 많이 오르면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방법이 있고 지출이 줄어드는 방법. 예를 들면 세금을 내던 걸, 세금을 내던 걸 덜 내게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향 다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방향. 그러면 결국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면 내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좋을 리가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 과연 내수주들이 좋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메이저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아, 금방 그 우리 이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내수주를 그렇게 생각하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 내수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 그 지금 네.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 단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중국 관련 내수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국의 내,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네.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사간단 말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 중국에서 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치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네. 그런 부분이 커요. 정치 네. 한번 잘못해갖고 4대강에다 돈 때려봐갖고 그 저 네. 떠날러 간 그 돈이 네. 얼마입니까? 예,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정치를 잘해야 되죠. 하지만 참
또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좀 입체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측면이 있냐면 되게 다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이제 그 공연 티켓 이런 거 부탁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이제 연말이 되면. 근데 한 2, 3년 전부터는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아니, 티켓 부탁 자체가 많아진 거보다는 티켓을 구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아, 구하는 게?
공연이 굉장히 호황이야. 너무 호황, 공연 티켓들이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야.
어, 그래요? 그 우리나라가 문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를 생각해봤거든요. 네. 그거는 저는 창원, 왜 NC 소프트가 창원 지역에 야구단을 갖고 있잖아요. 네. 창원 지역에 리니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연말이 되고 이렇게 연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잖아요. 네. 연말이 되면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연말 연초에 네. 가족들 데리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영화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은 써야 되는데 연말이 됐으니 모레도 하긴 해야 돼요. 모레도 하긴 해야 되는데 여행은 뭐 그냥 몇백 단위가 순식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연은 뭐 기껏해야 뭐 2, 30만 원이면 되고 이러니까 그렇다 영화를 보기에는 너무 좀 액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액수가 되면서 뭔가 생색도 나면서 그렇게 큰 돈이 지출이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일본이 불황에 빠지면서 불황형 여가라고 해가지고 그 극장 티켓이 잘 팔리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것 같은 이피디 말씀하신 그런 일매 예, 좀 전에 본 적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창원 지역의 NC 소프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공원 공단 지역에서 일을 하는 어떤 근로자예요.
예.
월급이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15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이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한 달 내내 즐길 수 있는 여가는 게임밖에 없어요.
어떻게 게임 3만 원 갖고 즐길 수 있습니까?
리니지 예를 들면 정액을 끊어요. 3만 원을. 그러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예를 들면 당구를 쳐도 하루에 돈만 원, 돈 2만 원은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디 갔다 하면 예를 들면 술 한잔 하면 뭐 하루에도 돈 5만 원, 10만 원은 가벼운 거죠. 돈 가벼운 사람한테 게임만큼 저렴한 여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리니지를 집에서 하는 거구만요.
뭐 집에서 하든 PC방에서
하든. PC방에서 하면은 그렇게 돈이 더 들죠.
네네, 그렇게까지는 안 들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저렴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잘못됐다 잘됐다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는 반사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행업계가 죽었어. 그럼 여행업계가 죽으면 어느 업계가 이익을 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사람들이 돈이 없어졌어. 그럼 돈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돈이 없어지니까 아, 여행을 못 가겠네. 그럼 여행을 못 가면 그냥 여행을 못 가고 끝나는 걸까? 해서 생각이 그치면 그걸로 끝이겠지만 아, 여행을 못 가지만 그래 뭐라도 해야 될 거야. 연말인데 뭐 나한테 여자친구하고 여행을 여자친구하고 막 멋지게 보라카이 막 이런 데 여행을 못 갈 것 같아. 여자친구한테 최소한 콘서트는 하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콘서트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콘서트 뭐 아니까 그러니까 이건 콘서트 뭐 엔터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이
인터파크 INT 같은데
거기가 잘 되진 않을 거야. 사실은 그건 너무 미미한 부분이라서 그게 잘 될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꼭 불황이다. 불황이다 그럼 무조건 다 안 좋냐?
아니, 그렇죠.
어디선가는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반사적인 이익은 어디서 보는 걸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 제 가설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공연이 잘 되는 건 그냥 공연 질이 좋아져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연을 많이 찾아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수도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소주하고 담배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불황이면
뭐 그럴 수도
소주
있죠.
소주 먹고 담배 피면서 시발시발 욕하고 신세 한탄하고
맥주 뭐 소비량이 줄어들고 이런
맥주는
이런 반사
그렇죠. 맥주 그 저 취하지도 않고 비싸기만 하잖아요.
사실은 그 소맥이라고 하는 소주맥주 이 그 믹스한 이 술이 유행을 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양주 소비량 크게 줄었어요.
그렇죠.
양주 굉장히 덜 먹어 예전에 비해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얘기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오늘 다룰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책 뭔가요?
예, 오늘 다룰 책은 알렉산더 엘더의 언제 매도할 것인가라는 신간입니다. 예, 알렉산더 엘더는 저희가 1회에서 다뤘었습니다. 네. 심리 투자의 법칙이라는 것을 처음에 다뤘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러시아 태생의 의사인데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전문 트레이더가 돼서 교육도 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내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뭐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지니까 청산 전략이라는 책들이 번역이 돼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책은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주로 이제 매도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룬 그러한 책입니다. 상당히 좀 읽기 편하게 쓰셨는데 앞 부분에서는 이제 심리하는 심리에 대한 부분과 이제 기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매도에 대한 모든 것,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그 다음에 약세장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면서 얻은 교훈들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상당히 책을 좀 뭐 교육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쓰시고 이해하기 좋게 쓰신 책이라 그리고 활자가 큽니다. 그래서 읽어보기 상당히 좀 편한 그러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내용이 적은 거 아니에요? 괜히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이 이래미디어 책이 그 저 우리가 지난번에
활자가 커요?
책도 있지만 뭐 활자가 크고 뭐 눈 나쁘니까 좋더라고요. 예. 아, 이 저 엘더를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지금 그 심리에 관련된 책들, 네. 증권 책들 중에서 심리 쪽으로 이렇게 책들이 몇 권이 나와 있지만 네. 정말로 명쾌하게 네. 괜찮은 책은 이 엘더 박사의 심리주사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하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책만 10번, 7, 8번 읽으면은 네. 아, 왜 심리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거죠. 알코올릭 트레이더, 응? 알코올릭 트레이더라는 저희가 있잖아요. 네. 응?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행동하고 네. 단기 매매자들이 하는 행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얘기했던
네, 지난번에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어떤 것처럼 이런 심리의 어떤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책, 응? 네. 이 책, 그 책의 저자인데 이 양반이 쓴 책을 나의 트레이딩룸으로라 뭐 진입과 청산 전략, 심지어 이런 책 여기 나온 이분이 쓴 책은 다 읽어봐야 된다 봐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래서 심리가 왜 중요하냐, 뭐 그 부분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자기 매매 잘못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네. 심리에서 망가진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네. 뭐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네. 이 종목을 고르는 데서 실패한 게 아니고 네. 심리에서 망가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저 8호 제2장에서 쓴 게 뭐냐면은 기록을 하라고, 기록을. 당신의 좋은 어떤 거래, 실패한 거래를 기록을 하라 이거죠. 기록을.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냉정하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뭘 어떻게 샀고 얼마에 팔았고 왜 이게 내가 실패한 것 같다. 그리고 뭐 내가 스탑을 안 걸었다. 아니면 트레이닝 스탑을 어겼다. 아니면은 너무 지나치게 흥분해서 샀다. 뭐 이런 거를 적어갖고 그걸 쭉 축적을 하라 이거죠. 네.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자기의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는 심리가 들어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망가진 심리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록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심리를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기록의 중요성은 엘더는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뭐 교육을 자주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지어 덧붙여서 그 내가 이 주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적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포카라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네. 이PD님한 통해서 살 수도 있고 네. 신문에서 그 종목을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다 적고 그다음에 내가 매매한 내용들을 적으면서 성공과 실패했던 부분들을 다 적어놓는다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된다라면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패를 줄여가는 과정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자기 그렇죠. 과거를 살펴보면 그래서 매매 중요성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책에서든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심지어 나이트레이딩룸으로 오라는 그 부록에다가 그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또 책을 한 권 만들어서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은 뭐 몇 번 강조해도 뭐 미치지 뭐 중요한 건데 이분은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투자가들 대부분이 기록 안 할 걸?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안 하시죠.
내가 보기에는 기록 안 할 걸. 그 엑셀로라도 저장해야 돼요.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지금 현재 그걸 매매해서 손실이 얼마인지 그거 간단하거든요. 저도 그거 항상 기록하거든요. 네. 그럼 옆에다가 엑셀로 해서 그 여기 책에도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쓰면 돼요. 예? 지금 이게 그 이동평균선을 그러니까 하향 돌파했다. 21선을. 네. 그래서 내가 팔았다. 응? 아니면 지금 이게 스퀴즈가 돼가지고 이거 샀다. 매수 매도 이거 간단하게 쓰면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해갖고 그럼 한번 모아보세요.
차치장님은 기록하고 계세요?
예, 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네. 제가 그 강의 끝나고 뒤풀이 때 네. 연세 드신 분이 이제 그 기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주식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네. 이제 부모님한테서 이제 갑작스럽게 주식을 받았는데 지금도 연세가 저보다 높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시던 걸 이제 받으셨는 것 같은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더라고요. 정말 그 뭐 몇십만 원짜리 증권 뭐 이런 데도 돈도 갖다 네네. 줘보기도 해보고 뭐 증권 방송도 계속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알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런 책들을 해서 자기가 지금 이제 그 대학 노트에다가 네. 차트까지 해가지고 기록을 네. 하고 있는데
아니, 좋은 습관이시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조금 보이더랍니다. 네. 지금 같은 장에서도 자금 원칙이랄지 손절매 원칙 같은 경우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은 계속 종목수보다는 현금이 더 많답니다. 계속 손절 돼서 어쨌든 돈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원칙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껏 얘기했던 것들을 실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가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재무제표 강의에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 얘기 들으니까 저희가 방송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좀
그렇죠. 우리가 1회 때 얘기를 했잖아요. 기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기록은 거울이라고요. 내가 지금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는지 뭐 루즈가 묻었는지 그거를 기록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해온 행동을 거기다 적어놓고 그걸 반성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 사람지 못한다고 봐요. 실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그 과정일 뿐이거든요. 이 책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루에 1년에 0.5% 아니면 하루에 0.01%씩만 나아지게 되면 난 한 10년에 천재가 될 거다. 이거 마찬가지라고요. 주식도. 내가 지금 실수를 분명히 해요. 이분도 그래요. 이분도 이 알렉산더 엘더도 정말로 엄청나게 매매를 오랫동안 한 분도 매매가 어렵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실수를 하신대요. 그러면은 그게 그 초보자면 얼마나 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를 줄이려면은 꾸준히 그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 방도를 찾아야죠. 근데 그거를 엘더는 무조건 기록하라 이거죠. 내가 이걸 기록해서 오늘 이 종목을 샀는데 뭐 좀 어떤 사람한테 들어 샀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깨졌다. 결국 이거는 뇌동매매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또 매매를 했어. 근데 이것도 뇌동매매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축적돼서 이제 가끔씩 떠들러 볼 때 이거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하나의 거울로서 이 그거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 기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매도에 대한 책이잖아요. 근데 언제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매도거든요. 언제 매도하라 이건데 대개 이제 뭐냐면은 그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이분이 이제 보는데 저도 아주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목표가를 미리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목표가를 미리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목표가 매도가 있고 트레일링 스탑이 있어요. 트레일링 스탑. 여기서는 약간 좀 정인데 스탑이라는 게 손절이나 트레일링 스탑인데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약간 저기한 부분은 실적이 발표하기 전에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목표가로 이렇게 매도를 정해놨다 하더라도 잡음이 생기고 뭔가 노이즈가 있고 아니면 상황이 변했을 때 그때 이제 또 자기가 그 임의로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저희가 있는데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뭐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목표가 매도다면은 내가 이 주식을 만 원에 샀는데 이 주식의 목표가를 어떻게 잡냐 이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에서 세 가지로 좀 얘기해 줬어요. 이평선을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잡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엔벨로프라고 해서 어떤 주가의 궤적을 그 상하단으로 해갖고 정하는 게 있어요. 약 볼륨밴드하고 약간 비슷한데 좀 틀려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엔벨로프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뭐 판다든지 상단 가면은 그냥 판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저항대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고점 저점 그래서 저점에서 사고 그다음에 저항대에서 팔고 이런 그런 그걸 목표가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 원에 샀는데 만 오천 원을 목표가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목표가 매도가 아니고 어떤 그 자기가 그 신뢰하는 어떤 기술적 지표를 놓고 매도를 정하는 거죠. 그걸 목표가 매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탑이라는 거는 그 스탑도 매도잖아요.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 그런데 손실이 났어. 그러면은 온유처럼 뭐 기계적으로 7%에 깐다든지 아니면 데이비드 드레맨처럼 한 종목을 샀는데 내가 그 종목으로 해서 포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마이너스 2%다. 그럼 자동으로 깐다든지.
이분도 그 방식으로
이분도 이제 그런 적이 있지. 그런 스탑을 한다든지 그게 스탑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익. 아까 여기 그 목표가 매도도 있지만, 트레일링 스탑으로 매도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 이피디님도 이제 그런 걸 잘 하시는데, 그런 어떤 트레일링 스탑으로 따라가는 매도, 요거도, 저는 이 매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트레일링 스탑 매도가. 트레일링 스탑 매도하고, 그 다음 손절매는 아주 기계적으로 딱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단기 매매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단기 매매 할 때는 무조건 10% 미만 비중으로 들어가고 2.5%에 잘라요. 2.5%. 손실이 2.5%다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내보내요. 기계적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익이 나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스타로 따라가죠. 예. 그렇게 이제 뭐 자기 말의 원칙, 그 원칙을 정해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 매도 전략 이런 부분을 이 책에서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전제들이 있죠.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록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그 목표가 매도랄지 아니면 트레이딩 스탑이랄지 뭐 잡음의 매도랄지 이런 것들을 매수하기 전에 이미 정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덥석 사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언제 매도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이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떠어떠한 상황이 되면 매도한다라는 걸 정해놓고 들어가라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 양반이 쓴 책의 제목이 진입과 청산 전략이야. 진입 입구로 청산이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진입을 하는 시점 그 동시에 나는 청산 전략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이 정말로 우리는 청산 전략 갖고 있냐. 진입은 잘해요. 누구한테 들어서 사든 지금 시장 테마에 휩쓸어 사든 뭐 사기는 잘 산다고요. 응? 사기는 잘 사지만 매도를 잘해야 돈을 버는 거거든. 근데 매도에 대해서는 전략이 없는 거야.
여기서 이분은 용어를 이제 하드 스톱과 소프트 스톱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하드 스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매수할 때 내가 언제 매도하겠다라고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걸어놓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이피디님이 예를 들면 손절에 걸어놓듯이 그게 이제 하드 스톱이고 소프트 스톱은 이제 보면서 이제 저같이 이제 계속 24시간 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서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매도를 하는 건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드 스톱을 걸라라는 거죠.
소프트 스톱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 프로의 영역이고 영역이고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하드 스톱을 걸어놓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책은 말이죠 실용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용서라는 게 무슨 의미죠?
실용서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내 주식 투자에 당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
원칙이나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원칙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뭐 원칙도 중요하니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양반이 그 매도나 매수에서 이렇게 잡는 그 기법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실제로 이 지표를 보거든요.
네.
MACD 지표를 봐요. 네. 그러니까 MACD 오실레이터나 MACD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MACD 그 빠른 선, 늦은 선 있잖아요. 그걸 뭐 교차하고 이런 건데 그 MACD 선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MACD 오실레이터나 이게 다이버전시, 주가하고 다이버전시.
네.
이런 부분으로 봐서 매도 매수를 잡는 그 포인트 이 책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 이전의 책도 나와요. 진입권 청산 전략 책에도. 그런데 이거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장기 투자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장기 투자는 아니고 스윙 트레이더예요. 스윙 트레이더.
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도 이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배울 게 있지만. 스윙이나 이렇게 좀 중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요 그 이런 어떤 강도 지수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다이버전시라든지 요런 부분을 실전에서 이렇게 매매에 적용해서 청산을 하는 그게 이용하는 것도 아주 저는 유익하다고 이거 봐요. 그다음에 상당히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 알렉산더 엘더는 그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제 임펄스 신호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주간 단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주봉을 보잖아요.
네.
그다음 또 월봉도 볼 수 있고 일봉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봉을 먼저 봐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뭐냐면은 일봉 주봉의 추세가 상승 추세, 응? 상승 추세다. 그러면 일봉의 추세가 하락 추세다. 응? 그럼 이건 매매 안 해요. 임펄스 신호에서 이거는 적색,
응?
빨간불이 켜지는 거야. 근데 주간 추세가 상승 추세고 일봉도 일간 추세 상승 추세면 이제 그때 매매 여건이 갖춰진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주간 차트도 보고 일간 차트도 동시에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뭘 하지 말아야 될 건가를 정해준다 이거지. 하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뭘 하지 말 건가를 일단 정해놓고 시작해야 돼 이거지.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엑시스라고 봐요.
네.
그리고 공매도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매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나오는 부분들이 그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매도 상황을 네. 이해하는 데 약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죠?
지금 현재 그 일부 개별 종목 같은 경우 지지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는 종목 중에 일부 보면 공매도에 의해서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공매도는 이제 HTS에서 보시면 거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요즘 나오는 그 개별 종목 공매도를 보면 이렇게 지지선을 버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깨지면서 확 밀리면 보면 공매도가 하루에 비중이 10%가 넘고 뭐 20% 네. 갖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모든 그 이평들이 역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평선 부딪힐 때마다 계속해서 공매도를 때리는데 이 여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매도를 때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 책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유롭게 공매도를 때리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나
개인이 공매도 때리기가 쉽지 않아요.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내 보유 종목이 거기에 이제 엮여 있다라고 한다라면 아, 여기서 계속해서
얼른 도망가야죠.
밀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실 참조하실 만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여기 공매도 나온 거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요거하고 그 윌리엄 오닐의 네. 그 공매도 투자기법 있거든요.
예.
그 두 개를 읽어보시면은 아, 이 공매도도 사실 매도 기법이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공매도는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산하고 공매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되니까 이게 공매도 이렇게 보지, 공매도 이렇게 봐도 되지만 그게 매도거든요. 매도. 청산 지점이 있고로 그렇죠. 매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윌리엄 오닐 책도 꼭 한번 좀 같이 그 윌리엄 오닐 책은 그 제일 좋은 게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그거지만
네. 네.
공매도에 관련된 책도 한번 같이 이 책하고 읽어보시면 내가 매도의 어떤 원칙을 세우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책 언제 매도할 것인가 요약해 주시죠. 끝으로.
예, 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솔직히 수익보다는 현재 지금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고통의 근간은 주식을 지금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쉽게 매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우실 텐데 언제 매도할 것이냐 제목 자체도 상당히 자극적이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포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분이 직접 이제 매매에서 얻었던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어떤 매매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고 다음 매매 때 좀 더 실패하지 않는 매매를 하실 그런 계획이시라면 한번 참조를 해서 읽어보실 만한 좋은 책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좀 다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요약해 주시죠.
네.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뭐냐면은 그 투자가들을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봐왔고 하지만 매수는 잘합니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매수는 네. 잘하는데 어떻게든 사요. 사는데 매도에서 수익률이 결정되거든요. 어느 분은 이렇게 뭐 이익을 내고 팔지만 어느 분은 그 시기를 놓쳐갖고 결국 그 이익을 손실로 변해버리는 손실로까지 이렇게 변하게 하는 놔두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매수를 아무리 잘하고 똑같이 같은 가격 했더라도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다 이거죠.
네.
그거는 결국은 매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러거든요. 결국 매도에서 이익이 생긴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그 이 매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거는 내가 장기 투자가냐,
네.
스윙 트레이더냐,
네.
스캘퍼냐에서 다 틀려요.
네, 네.
다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서 아 나는 내가 중장기 투자가니까 어떤 지표를 봐야겠구나. 그다음에 MACD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기 매매자면은 좀 단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변수값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 책이 말하는 어떤 근간, 아까 얘기한 대로 진입과 동시에 청산을 정한다든지
네.
기록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거를 일주 단위로 기록한 거를 한번 좀 주말에 한번 본다든지 한 달 단위로 본다든지 하면서 자기 반성 시간을 가져가지고 자기 어떤 매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간다든지
네.
이런 부분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번 올 가을에 자기 자신이 매도가 나는 근데 매도를 보니까 내 매도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도대체 뭔 매도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 아니면 몇 원씩 있다 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치밀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독서가 될 거라 보니까 이 책을 꼭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 정말로 강추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공든주식이 무너지려에서는 사연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과 관련된 질문, 고민, 상담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 그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으면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사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연 어디로 보내야 되죠?
예, gmail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gongdeon@gmail.com입니다. 글로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메일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덕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족부력, 지지불태, 가이장구라. 이 말은 만족함을 알면 욕됨을 당하지 않고 멈출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로써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식 투자 또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공든 주식이 무너지자 29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